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받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0절. 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 볼게요. 근데 길죠? 그래서 17절에서 네. 잠깐만요. 30절까지. 원래 35절까지였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읽는 것은 예. 네. 17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게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너를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레아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야곱의 결혼. 이삭이 그랬죠? 외삼촌에 가가지고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리고 야곱이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외삼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알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라반의 딸 누구를 사랑했죠? 예,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 부인이 네 명이 돼버렸네요. 어찌어찌 하다니까 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뭐 강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복음 확립. 맞나? 맞나? 예, 맞네요. 복음 확립. 그러니까 뿌리 내려서 세우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세우냐? 복음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종교, 철학, 사상, 율법, 신비, 선행, 육신, 기복 여기다 세우면 안 되고 복음으로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진짜 이거는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내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기복으로 끝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고난이 오거나 망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그런 답을 꼭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싸움이라는 것은 자세히 들으면 복음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율법적인 싸움 때문에 쪼개지는 거예요. 만약에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면 중직자가 실수하든 목사님이 실수하든 다 용서하고 그래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원네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가버리면 용서를 못해요. 다 쫓겨나 도망가거나 쪼개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함께 세계복음화는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따님을 만났어요. 대학교에서.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빠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대충 알았어요. 예, 율법이구나. 예, 이 아이를 사랑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했구나. 그걸 좀 알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복. 진짜 내가 복음 가졌으면 형통해요. 결혼하고 싶은 형제 자매도 결혼하게 될 것이고 직장 갖고 싶은 사람들은 직장 가게 될 것이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공이 돼요.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무너지고 직장 가고 무너지고 이렇게 또 성공한 다음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도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돈도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예배드리면서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 순간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하고 교회 안 나오고 사업 잘 돼가지고 교회 못 나오고 이건 속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립시켜야 되는데 마귀의 틈이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빈 시간, 빈 마음, 빈 말씀 이게 마귀의 틈이라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내 공허한 마음에 허한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 혼자 있는 시간도 행복할 것이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복음인데 혼자 있는 시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더 공허해지고 더 큰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건 마귀의 틈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립시키는데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났지만 젖을 안 주니까 아이가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접을 시킨 다음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말씀을 또 이렇게 양육을 시켜줘서 장성한 진짜 복음으로 확립된 그런 신자로 우리는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양육을 시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캠프 어저께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캠프 때 자기 불교라고 그러더만 사실 나 교회 가봤다고 진짜 목사님 소리 하나도 안 들린다고 말씀 소리 하나도 안 들린다고 진짜 피곤하고 가기 싫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예,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양육이 안 된 거예요. 먼저 양육을 시키고 복음이 바르게 깨달아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심겨주고 진짜 기도와 렘넌트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해시킨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왔어야 될 텐데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들렸을 텐데 이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다락방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더니 이단이란 말 듣고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 내가 실수했다. 먼저 복음을 이해시키고 왜 사단이 우리에게 이단 누명을 씌웠는지 이거 영적인 배경을 양육을 다 시킨 다음에 왔어야 되는데 이거 시키지 않으니까 말씀보단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다락방에서 양육시키고 충분히 복음이 이해되고 영적 사실이 이해될 때 그때 교회로 인도한다고 제가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도 무너지지 않는 복음으로 확립, 복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자기도 담대하게 영적 싸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제자를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가정치유라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와요. 그러면 문제가 올 것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결과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부신자 상태에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돈 없으면 돈 주세요. 아니면 뭐 인간관계 안 좋으면 뭐 인간관계 해결돼 주세요. 사실 그 기도 자체도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죠? 돌아오라고. 너는 거기서 행복할 수 없으니까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고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은 계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그냥 흔들리지 마세요. 그 어려움 해결해 주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신자의 어려움 뭡니까? 신자는 또 세계복음할 수 있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의 더 축복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에게, 불신 가족에게 문제가 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 예. 그리고요, 피해 가족. 피해자는요 가족이고요, 그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은요 가해자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요거를 알고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힘들게 해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족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갖다 줘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영적인 배경을 보면 알아요. 영적인 배경. 아무리 내가 착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 없어요. 사단이 열 번만 밟으면요 다 악해져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가문의 배경, 그게 대물림 됐다니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인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가문의 그 영적 문제가 그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섬겨주면서 복음으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그 야곱의 엄마가 누구죠? 리브가죠. 리브가가 인본주의를 잘 썼잖아요. 덕분에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이 리브가는, 야곱의 인본주의는 어쨌든 리브가 엄마한테 왔어. 근데 이 리브가는 어디서 왔을까 했더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보니까 라반도 인본주의 정말 잘 써. 속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아, 가문의 영적인 거구나. 복음 가져도 그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 왜 그래 하지 말고 아, 이 사람 영적 문제구나 이해하시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배경도 있대요. 이것도 무시 못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곳이 많냐 아니면 교회가 많냐, 이것도 무시 못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술집이 많냐 학원가가 많냐, 이거 무시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타락하는 곳에 있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 건전한 곳에 좀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좀 신경 쓰면서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히 어려움 고통 받지 말고요. 자,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예, 들으시고 처녀 총각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결혼하신 분들한테 해당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막 고민했어요.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거랑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문제가 있어요. 시대적인, 사회적인 문제인데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저출산 네, 빠졌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우리나라는 사라진다고 세계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걱정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이걸 알고 있어요. 한국이 출산율이 너무 낮다고. 이게 뭐냐? 하면서 여러 논문도 나오고 여러 정책도 나오고 막 나왔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한국이 너무 경쟁 중심으로 아이를 가리다 보니까 행복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니냐? 한국에서는 뭐예요? 그랬죠? 뭐 경쟁. 한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결혼을 못하는 거다. 그래서 어쩐 정치인들은 결혼만 하면 1억을 대출을 시켜준대요. 아이만 낳으면 대출을 갚아준대요. 이상한 정책을 막 써요.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우리나라가 경쟁사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을까요? 진짜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을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0%가 다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우리나라가 미혼 결혼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냐? 예, 잘 봐야 돼요. 결혼을 하는데 동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동거하면서 아기는 또 갖지 않아요. 뭐야? 남녀가 결혼에 대한 그 함께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사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지금은요 설문조사를 하면은 처녀 총각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80%가 찬성을 한대요. 꽤 높은 거거든요. 과반수가 동거를 지금 이렇게 옹호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동거하면서는 이제 아기를 갖지 않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같이 안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살아요. 대학생들도 기숙사 보면요 남녀 동거하는 사람 많아요. 젊은 처녀들도 총각들도 계약 결혼하는 것도 많고요. 네. 그런데 아기는 낳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옆에만 살짝 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요. 3대 거짓말 아시죠? 첫 번째 뭐예요? 장사꾼이 밑지면서 판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처녀 총각이 결혼 관심 없다는 거. 셋째는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죽어야 되겠다고. 3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왜 결혼 안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을까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영향이 뭐냐면 성애, 상품화, 그리고요 문화화, 그리고요 대중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 그 배경이 뭐냐면 이 성이 상품화되었고 문화화되었고 대중화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참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에 동거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무슨 뭐뭐가 떴다에서는요 멤버들이 한 방에 같이 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 결혼했어야 했는데 결혼식도 안 하고 어쨌든 자기네끼리 잠깐 이렇게 연애하다가 이제 헤어지고 막 그런 뭐랄까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또 여자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확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상품화되니까 예쁜 여자랑 잘생긴 남자랑 이렇게 커플을 매칭하면서 뭐랄까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습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습득이 된 게 아니라 뭔가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미디어거든요. 미디어를 통해서 사상이라든가 모든 문화와 유행을 심어주거든요. 그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 미디어를 통해서 이 성이 상품화되었고 문화화되었고 대중화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 여자가 만나는데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져요. 이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 이런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세상 문화를 바르게 보고 아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이렇게 장난치고 있구나. 가정을 깨고 있구나. 이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서로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성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이건 성은 절대 더럽고 추접스럽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상품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화한 거예요. 성적인 이런 것은 뭐랄까 자유다 하면 그리고 대중화가 된 거예요. 동거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다 한다. 그러면서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성적인 충족이 돼요. 결혼 안 해도. 그러면서 굳이 뭐 내가 꼭 이렇게 결혼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문화로 형성이 돼버렸어요. 이거 빨리 바꿔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물어봐요. 대학생들이 동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거 왜 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너희들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80%가 다 이렇게 쉽게 만나서 동거 하는데 우리도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요 만약에 거기에 빠지면요 가정은 깨집니다. 후대는 망가집니다. 예, 이건 사단의 전략이고 이것들을 우리는 후대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야곱의 부인이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인들인데 봅시다. 자,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이렇게 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딱 했어요. 누구를 속했냐? 레아는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약하대요. 앞을 잘못 봤나 봐요. 보기 보는데 앞을 잘 보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웠대요.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엘입니다. 물론 야곱이 라엘을 먼저 만났지만 그렇지만 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예, 곱고 아리따웠대요.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렘넌트들한테 좀 부탁을 할게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가꾸는 사람이 좋을까요? 자기를 안 가꾸는 사람이 좋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상관없다. 상관 있다. 전도하는데 이빨도 닦고 머리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머리 안 감고 옷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입냄새 나고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유영조 목사가 강단에 쓰는데 머리도 안 감고 추리닝 입고 눈곱도 안 떼고 여기 오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 세계 복음화 때문에 아리따워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은 목욕 좀 잘하시고 자매들은 지금 자기 관리도 좀 잘해주시고 아니 진짜 세계보고 언약 있는데 너무 뚱뚱해. 감히 남자들이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조금 절제도 하시고 좀 아리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아도 언약이 있어요. 라헬도 언약이 있어요. 근데 라헬이 조금 더 아리따워가지고 남자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절 얘기를 했죠. 내 딸을 줄 테니까 7년 동안 봉사해라. 집안일을 도우라. 딱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절 야곱이 레아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바를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와, 사랑꾼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사빠, 금방에 사랑에 빠지고 금방에 사랑식 그런 사람 말고 오랫동안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게 사랑꾼인 것 같아요. 아, 나 야곱은 사랑꾼이었어요. 예, 7년을 봉사하는데 그냥 1년이 하루처럼 지냈대요. 그만큼 라엘을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때 진짜 오랫동안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7년이 됐어요. 아싸! 드디어 아내를 맞이할 시간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라반이 그 또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신녀로 주었더라. 뭐야? 이 레아가 야곱의 부인이 됩니다. 그 여종 실바도 야곱이 줍니다. 예. 24절. 그래서 이제 야곱이 따져요. 내가 언제 레아를 달라고 했습니까? 레아를 달아서가 라헬을 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 핑계를 대요. 뭐라고 되냐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딱 얘기를 해요. 아, 사기꾼. 근데요 이렇게 말한 배경 중에 뭐냐면 야곱이 일을 잘했나 봐. 조금 더 야곱이랑 함께하기를 원하는 수작이에요. 야곱이 일을 똑부러게 했나 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딜 가든 일을 똑부러게 할 수 있는 진짜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붙잡아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런 뉘앙스로 수작을 본 거예요. 인문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지고 실바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화가 났잖아요. 이제 화를 살짝 달래줘요. 야, 전술도 너무 좋아. 뭐라고 하냐면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7년 동안 섬긴 다음에 레아랑 결혼하고 사기를 당해서 또 7년 동안 섬긴 다음에 라헬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 진짜 화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면 7일을 채우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신혼 부부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혼식이 끝나면은 바로 라헬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일주일 후에 바로 레아를 줍니다. 예, 라반이 바로 레아를 줘요. 그래서 7년 동안 또 섬겨라. 레아를 더 주니까 7년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 와요.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이렇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두 번 결혼한 거예요. 야곱은 7년 후에 결혼한 게 아니라. 왜 7일이라고 했을까? 그 문화인가 봐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7일은 문화인가 봐요. 그래서 두 번 결혼합니다 그 해. 그래서 라헬을 또 아내로 맞이하고 라헬의 여종 빌하를 갖게 됩니다. 29절 둘째 몇 번 결혼했어요? 두 번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7년을 또 라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썼죠? 그 종을 썼죠. 레아에게는 실바라는 종이 있고요. 라에게는 빌하라는 종이 있어요. 훗날 라헬 때문에 종이 또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레아가 아들을 계속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어요. 누구처럼? 저기 이스마엘 누구죠? 사라. 아, 사라가 그랬잖아요. 자기 계집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 갔잖아요. 똑같이 레아가 자기가 아기가 없으니까 빌하를 통해서 또 아기를 낳아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경쟁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라헬이 어쨌든 레아도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또 라헬이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또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부인이 네 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요. 성경에도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 있지 않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러면 죽죠. 장난 아니죠. 지금 이러면은 옛날 같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족장 시대였어요. 족장 시대는 뭐냐면 그 당시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고 뭐 공무원이라든가 경찰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왔을 때 좀 뭐랄까 연약한 가족 몇 명 안 되는 가족이 있으면은 그냥 와가지고 그 다 죽이고 빼앗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가족이 많아야 돼. 우리가 뭐랄까 군사가 세워져야 되고 경찰 같이 이렇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도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왜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족이 힘들면 다른 가족을 이렇게 침범해서 빼앗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당연하지 생각해요. 뭐라 하냐면 범이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악한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추세였단 말이에요. 족장시대 때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족이 많아야지 살아남기가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또 일부 일처제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이 뭐냐? 언약 결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왜죠?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도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기도시켜야 돼요. 언약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서 진짜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중해야 돼요. 결혼만큼은 신중해야 돼요. 예, 뭐 전쟁에 나갔을 때는 뭐 한 번 기도하지만 결혼할 때는 두 번 기도하라 뭐 그런 말도 있거든요. 어쨌든 결혼만큼은 신중해야 됩니다. 예, 진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237 5천족사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렘넌트 이 언약 붙잡은 결혼이 돼야지 그 가정을 사단이 깨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예. 살리는 오직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고 이 생명 살리는 후대를 우리는 남겨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를 어디까지 뭐라 했죠? 내 자녀라 자녀의 자녀 3대까지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쉽게 만나고 쉽게 결혼하고 동거 잘하는데 왜 그러냐? 진짜 엘리트들은요. 예, 절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만나고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합니다. 진짜 엘리트들은. 근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냐? 내 옆에 엘리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은요, 함부로 결혼하지 않고 함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전략적으로 결혼하고 또 전략적으로 또 후대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세계복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언약의 후대를 남겨서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오랫동안 사랑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섬기고 도우며 함께 이 세계복음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성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세계복음 언약을 빼어버리고 성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결혼 안 해도 된다, 애기 안 내도 된다 하면서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보고 아 흑암이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살리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힘들죠? 근데 해야 돼. 예. 그리고요,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주변과 지교회 현장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도록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온 주는 237 평신도 선교예배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오셔가지고 선교사 대회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237을 살리는 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달에는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캠프 끝나면 바로 전교인 수련회거든요.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메시지가 너무 길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렘넌트 후대를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